제가 미국에 유학 온첫 해에 일어난 일인데요. 벌써 18년 전 일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유학을 왔었는데요. 제가 유학을 온 그해에 제가 치통으로 굉장한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학기 말이었는데요.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팠고, 이도 굉장히 부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버지니아에 있었는데, 버지니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북쪽에 있는 그 한인촌에 있는 거기 이제 치과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저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과 비용을 물어봤더니만 한 3, 4천불 정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당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서, 치과 치료를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차선책으로 한국에 있는 이제 제가 치과 의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의 조언은 일단 항생제를 먹고, 일단 견딘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 방학을 하자마자 바로 한국에 가서 급하게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 비용보다 비행기 값이 더 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우리 큰애가 태어나서 한 3, 4개월 됐기 때문에 부모님도 보여드릴 겸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치통이 아프다라는 말만 들었지 그렇게까지 아픈 줄 몰랐어요. 정말로 아프더라고요. 그다지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치아만큼은 확실하게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다시 그 치과 의사 후배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미국에 가면 치과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가 이제 이렇게 치아를 내가 관리하려고 하니까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후배의 조언은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식후에 10분 내에 양치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치실을 하고 자주 이렇게 가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가 철저하게 이걸 지켰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제가 하루에 세 번씩 꼭 양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번 이상 치실을 했고 가글도 자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히 제가 제 치아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완벽하게 내가 치아를 관리해도 되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완벽하게 내가 치아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치과에 가서 클리닝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제가 치과에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완벽하게 치아를 관리했기 때문에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제가 예상했어요. 우리 치과에서는 더 이상 클리닝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냥 가십시오. 너무 완벽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기대하고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그냥 누우라 그러더니만 뭐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몇 군데 좀 이상이 있다고 좀 잘 닦으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제가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무리 치아를 잘 관리해도 내가 볼수 없고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나는 지금 건강해요. 몸이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으면 병이 발견되는 거죠. 당신 암입니다. 뭐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 진단을 받으면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는 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보는 질병과 전문가가 정밀 기계로 가지고 진단할 때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였는데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교통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네 개의 주요 도로의 그 교차로에 위치한 그런 주요 도시였고요. 그리고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고, 로마 제국에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칭송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했냐면 AD 60년에 이곳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기아 그 도시에 자체 재원과 자체 자원을 가지고 지진 피해를 복구할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도시였어요.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크고 부유한 도시지만 9.11 이후에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근데 이 도시는, 라오디게 도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자체적으로 다 그것을 복구할 만큼의 경제적인 자립도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라오디게 지역은 세 가지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첫 번째는 활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처럼 이렇게 은행이, 금융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두 번째는 검은 양모, 그러니까 블랙 울로부터 옷을 제조하는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명한 안과 대학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금융이 발달해 있었죠. 공업과 상업이 발달했었죠. 메디컬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또한 부유한 교회였어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지역 교회와 다르게 핍박이나 박해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너무너무 흡사하죠. 풍요로운 나라죠. 풍요로운 도시죠. 신앙의 자유도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고요.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받았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죠?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걱정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비난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구절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1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 특성상 아마도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판단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외적인 영역입니다. 자신의 물질적인 축복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영역까지 적용을 한 거예요. 외적인 풍요로움을 자신의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나는 부자야,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거일까요? 물질적인 축복이 그들이 부족함이 없음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외형적인 풍성함이 그 사람의 내면을, 영적인 상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정직하다고 말을 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하면 됐지,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큐티하면 됐지, 교회 봉사 하나 정도는 하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거울로 비블리컬 퍼스펙티브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관찰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하루에 양치 세 번 하고 치실하고 각을 한다고 해서 치아를 완벽하게 관리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치과의사가 볼 때에는 여전히 충치가 있고 클리닝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나.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어요. 뭐라고 돼 있죠? 그러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큰 착각을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어요.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단과 예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 지금 17절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세 가지 유명한 것에 빗대어서 꼬집고 있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활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었어요. 눈에 질병이 있으면 금방 고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검은 양모로 인해서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어요. 어류 공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삶은 벌거벗은 수치의 삶이었다고 예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축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풍요로움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풍요로움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18절에 제시되는데요, 이 해결책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유명한 것에 빗대어서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뭘까요? 시련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요케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잘될 때인가요? 풍요로울 때인가요? 아니죠.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잘될 때보다, 풍요로울 때보다,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더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으로 가라. 혹 네가 사막으로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있는 그곳을 사막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풍요로움 속에서는 영적으로 민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환경을 사막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서 나를 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풍요로운 미국이죠. 얼마나 음식이 많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조금 힘들더라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셔야 되죠.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 훈련 듣고 북클럽 듣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죠. 이만하면 괜찮아.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왜 말씀 훈련 들어? 내가 왜 북클럽 들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그 생각을 하고 뭔가 좀 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요로움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광택이 있는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검은 양모가 아닌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영적인 수치를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지르란 양모가 아니라 유명한 상표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심령을 부요케 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치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냥 물질적인 풍요에 만족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해결책의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영적인 풍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기 때문에 신앙의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없어도 다른 것으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덜 먹이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외적인 풍성함,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메인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굳이 예수님 막 간절하게 부를 필요를 못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똑똑하고 안정될수록 신앙의 절박함이 없어도 문제가 될 게 없는 듯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재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는 더 그렇죠. 이런 환경 가운데 신앙에 절박함이 없습니다. 굳이 새벽기도 나갈 이유가 없어요. 굳이 말씀 훈련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뭘 더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절박함이 없음이 쌓이고 쌓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절박함이 없음이 쌓이고 쌓이면 냉소주의 신앙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만하면 됐지 하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냉소주의 신앙이 돼요. 교회 가는 것이 기대가 없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됩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방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큐티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큐티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기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심각해져요. 교회에서 이제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냉소주의 신앙의 결국은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부족함이 없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저럴까? 나는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이 영적인 교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이 없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열심을 내지 않음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의를 알고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것보다 더 나은 옵션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불신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자신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내가 뭐가 문제야?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영어 주석서에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Outright denial is better than phony piet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가짜 경건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There is more hope for the openly antagonistic than for the coolly indifferent라고 돼 있어요. 냉랭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공개적으로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반대편에 있으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있죠. 뜨끔미지근한 신앙은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안주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의 상태로 있으면서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신앙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성과도 맞물려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풍요한 지역이었지만 한 가지 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험이었냐면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도시인 히에라볼리와 골로세스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히에라폴리스라는 이 지역은 핫스프링이 있었어요. 온천이 있어가지고 그곳으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세로부터는 냉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물을 공급받는 과정 가운데 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도중에 그 물들이 모두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웠던 물이 오는 가운데 미지근해지고 차가웠던 물이 오는 도중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왔을 때는 쓸모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못하고 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력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쓸모없는 미지근한 물을 토해내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거부하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기라도 하면 깨워줄 텐데 미지근하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안주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서 죽도 밥도 아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음 시작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 나오듯이 눈바의 집에서 시작된 가정교회였습니다. 끈끈한 교제로 시작된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쳤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렸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에 의해서 사로잡히자 쓸모없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변모해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하시겠다라고 역겹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에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한심하게 살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간격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 교회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경험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영적인 교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여기에 걸려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해,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스테이터스가 아니에요. 갈망이 충만이에요. 내가 갈망할 때 그게 곧 충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갈망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의 상태가 곧 충만인 거예요. 근데 갈망이 없다면 나는 괜찮아, 내가 뭐가 문제야,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주님은 뒷짐지고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보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이 구절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로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게 1차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주를 고백했던 사람이었는데 신앙의 열심이 떨어지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너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지 않냐, 왜 지금 이렇게 미지근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타게 다시금 우리의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뜨거운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도계와 같은 삶이 있다고 해요. 주위의 날씨나 기온에 따라서 온도계는 변합니다. 여름이면 온도계가 올라갈 것이고 겨울이면 온도계가 내려옵니다. 주위의 환경에 잘 맞추어서 사는 삶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신을 잘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의 풍요에 젖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삶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이 있어요. 이 삶은 주변 온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위 온도가 춥든 덥든 늘 그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온도 조절기의 삶이죠. 방 안이 너무 덥다면 온도 조절기의 역할은 그 방의 온도를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방 안의 온도가 너무 춥다면 온도 조절기는 그 온도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죠. 방 안의 온도에 따라가는 것이 온도계의 삶이라면 그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온도 조절계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미국이라는 풍요로운 나라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온도에 맞추어서 난 괜찮아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풍요로운 세상에 산다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될까요? 아니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풍요로운 미국에 살지만 이 풍요로움에 그냥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가난과 궁핍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매 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다시 그 첫 열정, 첫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문 두드리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